요즘 한국은 때 아닌 어려움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 많은 일의 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학생이 이화여자대학교를 특혜를 받아서 들어갔다는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로 알려진 그 여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평등하게 조건이 주어지고 평등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관례들이 적용되어져서 그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는 정보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그러한 의혹이 부풀려지고 또 사실로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뭉뚱그려 나와서 오늘 같은 한국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면 못 견뎌합니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불평등하게 취급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더 잘난 모습이고 더 위대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는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선택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교리만큼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는 교리도 그리 없을 겁니다.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싹트고 있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두 번째 스펠링인 U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그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란 단어와 동일한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곧 예정이다라는 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과 예정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곧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정이란 말 자체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하나님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제 다루었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선택이란 말보다는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무조건이란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임의로 선택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가져오게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인간 쪽에는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을 통해서 아무 계획 없이 임의로 그냥 되는 대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쪽에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이 변질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조건을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로 두 번째 교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데,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인데, 모두가 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왜 유독 한 부분만 선택을 하고 한 부분은 거부를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불평등하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매도하며 저런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근래에 와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알미니우스가 활동하던 그 16세기, 17세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고귀함을 변호하고 변호하려는 그런 시도 속에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주어졌다라고 답을 제시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너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선택의 기준을 인간에게 둔 거예요. 인간에게 뒀다면 선택된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이 된 것이고,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그만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만큼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타락은 어떤 한 부분의 타락이 아닙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만 타락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 죄고 악입니다. 선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물론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어느 영역에서는 봐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제 본 것처럼 인류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내용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으니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사항이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가치나 어떤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값을 없이 지불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공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그 위대하신 이유 때문에, 기쁘신 뜻 때문에,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쪽 부분에 줬다면 나에게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저 사람이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자격이 있거나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줘야 만드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선택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거기에는 어떤 평등, 어떤 하나님의 요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리브가라는 그 이삭의 아내가 태어났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251쪽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그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은 어떤 행위도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평등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조건이 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데 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냐고 토를 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걸 가지고 왜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할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받고자 노력해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은 제로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봐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악, 미워함, 이것은 거룩한 마음으로 은혜를 그에게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타락된, 타락된 본성에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일의 결과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음행이고 범죄고 살인이고 거짓말이고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선은 0.0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타락하고 본성적으로 변질된 죄가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창세전부터.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 땅, 자기가 태어나 자기가 자란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어떻다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핵심이고 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그 고향 땅인 나사렛의 배척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흉년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물질적인 기근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단절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단절된 그때에 아주 가냘프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음식이 있었고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닫혔지만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온입니다. 사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등하게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렙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only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 그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선택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누굽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말고 누구를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누구를 더 은혜를 베풀겠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건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하나님 은혜에서 많이 체험한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가는 경우가 우리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가 될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해밀턴에 있을 때 그 제가 다니던 캐네디언 교회에 그 도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거의 수장격으로 일했던 간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간사님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어서 그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교만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그 일들을 했는데 처음 그 일을 했을 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들을 도와주고 외롭고 지쳐있는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주는 힘들고 상식도 주고 위로도 주는 그런 일들 하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조금 구제 물품이 늦게 가면 그날 저녁에 전화가 당장 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주냐는 겁니다. 지난달까지 줬던 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밤에 12시, 1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전화해서 지금 당장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어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됐어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만 은혜로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지면 그 사랑을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다음에 가서는 그 사랑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쏟아넣는 것이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안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의미를 충실히 되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슨 목적으로 선택하실까요? 도대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때 다루었던 말씀인데 3절을 보십시오. 자, 찬송하리로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았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무익한 모습으로 그런 타락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선택교리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교리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조건이 있다면 결코 그러한 감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속죄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바꿔치기 하는 교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몰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 한 번으로 만족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번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내려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한 본성적으로 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자들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목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이 하나님으로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도록, 교만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